25장 들어가면서 종말에 대해 좀 다루려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에 선지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구약에 선지서를 하고 복음서를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잖아요. 계시록이라는 책을 펴기도 전에 이미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시록 하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화이팅이거든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 하면 종말장이라고 생각을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 전체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선지서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선지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면 계시록의 모든 문구들은 선지서에서 다 가지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하나같이 복음서에서도 선지자들 했던 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고요. 계시록에 있는 요한 사도도 구약의 정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에 있었던 모든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해가 생길 수 없도록 문구 자체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헬라어 문구, 히브리어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볼 줄 모르니까 이제 전부 다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겨 있는데, 오늘 그래서 25장의 비유 세 개를 다루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25장의 비유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24장을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다시 지난번에 한번 24장을 잠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24장에 혹시 기록해둔 게 좀 있으십니까? 교회 오고 나서 몇 분 그 교우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은 게, 그럼 계시록과 관련된 종말론에 대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건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닌가. 오늘 여기 24장에 보면 다니엘서를 인용하거든요. 스가랴서 12장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그 인용되는 그 문맥의 구절이 종말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쪽으로 다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맥에 대한, 국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오류인데, 사실 우리는 그 국어에 대한 접근 이전에 안경 자체를, 종말에 대한 안경 자체를 굉장히 세대주의적 그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저번에 한번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득을 당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종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막 강박감을 준다거나 모든 재산을 기부하게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더 막 이렇게 막 쫀쫀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목사들은, 잘못된 목사님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어떤 일들을 도모하거나 처리하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이렇게 조금 더 견고히 해갔듯이, 그게 참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서로 간의 고통인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오셨던 생각들과 이렇게 잘 좀 정돈을 해가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지으신 이 땅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시게 하시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이외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아래 사는 것임을 믿고 말씀을 따릅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일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걸 우리는 흔히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바꿔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 눈으로 완전하게 보게 될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삶의 문제를 동떨어져서 해석한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그 이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날 완성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에는 별 사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그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믿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성경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진 않거든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결국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겠죠. 우리 지금 2017년 10월이잖아요. 이제 사실상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단계인데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때때로 사람들이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상태가 어떤 상태세요? 그 우리 사사기 사이클로 보면 배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다시 은혜. 이 사이클 네 개를 살펴봤잖아요. 그 제가 저번에 우리가 다시 우리 조금 있으면 사사기로 돌아갈 거지만 그 배교 이렇게 하면 뭐 좀 너무 강하니까 만약에 감사, 만족 없다고 합시다. 그럼 징계,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심, 그러면 다시 또 부르짖음, 회개, 그 다음 뭐였죠? 다시 은혜. 어디쯤 계세요? 대부분 아마 한 해를 가는 동안 이 한 해 안에도 이게 주기가 있을 거거든요. 각자 성도들. 근데 표는 잘 안 내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슬럼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게 준 플레이오프전 2차전까지 경기가 진행되고 1대1로 됐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몇몇 강타자들이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제 야구를 예로 들자면 야구에서 그런 강타자들이 슬럼프에 빠져들어서 슬럼프를 회복하는 방법을 뭐를 찾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공 주고 던지고 받기를 하더라고요. 캐치볼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팅을 다시 하더라고요. 공 던져봐. 그물망에서 배팅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한대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뭐 그거 이외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이 회개지, 그죠? 어지간한 거 다 회개로 쳐주신다 아닙니까? 부르짖거나 말씀을 보거나 태도를 겸손히 하거나 참 하나님이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굉장히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뭐, 다 싫다, 나는 막. 나는 이거 아니면 만족 없다. 이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함께 하는 지체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라도 만족이 안 되면 이거라도 뭐 좀 내가 사줄게.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그죠? 위로해주고. 또 니 그러면 안 된다, 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도 주고 복도다도 줘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이 신앙의 슬럼프를 회복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슬럼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온전한 준비는 아니겠죠. 근데 이 결국은 이게 기초가 되어서 이 삶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는 것, 네, 그게 뭔가가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삶의 방식을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즉각.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쳐주시고 일구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지, 실제로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다, 의인이다, 칭의론으로 칭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거든요. 쳐주셔서 의인이 된 거지, 좋은 밭이 된 거지. 사실 우리의 실존은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밭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세 가지 비유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모두가 동일해요. 깨어있는 자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인데, 사실 이 열 처녀 비유나 달란트나 양과 염소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비유의 배경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와 우리 신앙생활의 관련성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배경을 좀 이제 살펴봅시다. 배경은 결국은 24장에서 밖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전체를 다 조명하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마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다섯 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 제가 도표를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다섯 개의 강화 사이 이야기,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였고요. 두 번째 설교가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고요. 세 번째가 천국에 관한 비유 설교가 13장 1절로 52절까지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도표로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네 번째가 교회 질서와 건징에 관한 설교로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고, 다섯 번째가 오늘 이제 여기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게 23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 조직적인 설교가 다섯 편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이 공통적인 관용구가 7장 28절에 들어있고, 11장 1절에 들어있고, 13장 53절에 들어있고, 19장 1절에 들어있고, 26장 1절에 들어있어요. 지금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금방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 좋을래라면 이거 다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마태복음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마태복음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리가, 물론 모든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끔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24장과 25장 안에 있기 때문에 25장 첫 서두에 나타나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24장에서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그럼 가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은 드려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죠. 성전이 파괴된다. 아,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심판주로서 드디어 일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개를 묶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3절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무슨 일이죠? 성전 파괴가 어느 때에 있겠으며 심표 찍혀 있죠. 그리고 또 그죠? 또 이건 이제 문장 전환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냥 한국말로 봐도 정확하게 이어지고 사실 히브리어는요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이런 일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뒤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날과 시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절까지 대답을 하실 때는 복수형으로 전부 다 대답을 하시고요. 36절에 때와 시각, 날과 시각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는 단수형으로 전부 대답을 하세요. 구분이 아주 명확한데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떼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말로 봐도 구분이 정확하게 가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이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했고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이 같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 가운데 우리 비유가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답의 스타트 부분을 안 살펴보면 중간에만 떼서 이야기 보면 설명은 드릴 수 있겠지만 혼자서 정리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래 답은 이거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먼저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블록을 하나 따로 쳐놓으실래요? 종말이 오기 전에 대한 설익은 기대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세요. 그건 종말이 아니니까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을 먼저 하고 가시는 거죠. 볼까요? 4절부터 14절이죠. 특별히 4절부터 8절은 먼저 이 세상 끝에 대한 기대와 흥분의 위험성을 먼저 지적하고 스타트를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8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의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일단 기대와 흥분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시죠?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14절에 매듭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지금 어떤 뉘앙스입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니까 아직 멀었다. 평상적으로 살아가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2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임박한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조장하는 게 아니라 누그러뜨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그렇게 설익은 기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날은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다. 그러면 세상 끝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으니까 하던 삶을 바르게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뉘앙스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뉘앙스를 찾아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를 단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선교단체들이나 선교대회가 열리면 어떻게 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때를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시면서 하나님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라지 밭을 갈아엎으셔서 다시 좋은 밭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다시 빚으시고자 하시는데 인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 구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걸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걸 무조건 잘못된 열심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마라나타 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뭐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종말을 조장하고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이렇게 조장해서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자꾸만 선교단체들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기 세상끝이라고 된 표현 14절에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구의 끝, 뭐 오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여기 이 당시의 의미는 헬라 세계죠. 헬라 세계 야만족 속들이 사는 라인 제외하고요. 헬라 제국권 안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단어하고 정반대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자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온 땅끝까지 할 때 그 땅끝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제국의 땅끝이에요. 그 참 그러면 일단 인터콥은 예장 고신에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전부 다 불건전 단체나 교류 참여 금지 단체로 다 정했거든요. 아예 올해 지금 65차입니까? 67차 예장 고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단으로 규정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 단체의 중요성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해가 떨어졌으면 그런 말씀에 의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뭔가 신앙의 체험을 어떤 다른 부분들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위 성경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막 그분 한 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굉장히 제가 볼 땐 또 오류가 생겨요. 우리한테 한글로 되어진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어 읽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아니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이게 생명책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읽어야 되는데 왜 안 읽죠?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연구할 책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누가 해석해서 그렇게 가자 하면 다 같이 가는 이유가 본인 문제다. 본인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될 것인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누가 말해서 같이 갔다는 건, 물론 가르친 자에게 책임을 더 묻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하시지만 다 같이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땅끝에 복음을 전하려고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건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들고 가는 우리의 사명자로서 자세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다만 빨리 전해서 때를 앞당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한을 정하거나 하나의 징조로 보고 기대하고 예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애초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복음을 전파해야 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유대 성전 파괴가 이제 일어나는데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위기가 도래한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위기의 절정이 29절부터 35절까지. 네, 성전 파괴가 15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데 큰 테두리인데 이해가 가시죠? 그 중간에 두 가지 테두리로, 하나는 위기의 도래가 28절까지고 위기의 절정이 29절부터 35절까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달라,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에서는 성전 파괴나 세상 끝의 징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언급하셨고요. 14절까지.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성전 파괴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시는 거죠. 먼저는 가짜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징조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 해놓고, 자,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진짜 징조를 15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건데 이런 징조를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데 앞선 징조에서는 뭐라고 했죠? 평상시대로 살아라 했잖아요. 자, 이걸 구분을 이제 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2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유대 땅에 임하게 될 위기의 상황이 먼저 묘사되거든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인자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다. 예수님 참 특이하시죠. 이거 멸망 아니다, 이거 마지막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인자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29절부터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먼저 고개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시 설명을 할까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심판을 하는 이 심판은 내가 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심판은 그렇게 구약에서 많이 말했던 그 마지막 날 유대 땅에 베풀어질 심판임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건 재림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지막 심판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이 이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9절은 이사야서 13장 10절과 34장 4절로부터 가지고 와요. 의도적으로 2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 보통 이거 읽고 난 보통 계시록으로 가거든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다 하는데 지금 아니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뉘앙스를 굉장히 이게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약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된 단어냐면요, 이사야서 13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어쩌면 아직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읽어보면 또 아시니까.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이사야서 13장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벨론 멸망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 멸망할 때 전체 해달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34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34장 4절. 3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건 어떤 사건을 의미하냐면요, 에돔을 비롯한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열국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멸망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의 멸망과 열국들의 멸망을 묵시적 언어로, 이걸 묵시라고 하잖아요, 상징적 언어니까. 하나님의 민족과 성전의 파멸이 언급되는 순간에도 29절에 이 묵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과 에돔과 제국들이 멸망했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 폐망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아, 이 묵시적 언어가, 아, 제국이 멸망하는구나,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다시 돌아옵시다. 24장 30절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 때문에 보통 재림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아니에요. 결국 묵시적 표현, 상징적 표현으로서 내가 심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나를 달고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그 심판을, 그렇게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파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의 성취로 이해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통곡하는 자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스가랴서가.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하면 전부 종말로 다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앞선 부분들에 대해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거죠. 그러면 우리로 치면 우리는 종말이 아마겟돈 제3차 세계대전으로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뭡니까? 성전 파괴가 종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종말을 한번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종말이 따로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죠.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무엇이 어떻고 계속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온 쓸데없는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록을 다시 해석하거든요. 계시록은 다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들은 말로 어떻게 계시록을 해석한단 말입니까?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를 가지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를 인자의 심판으로 간주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절의 표현이죠. 그가 하늘 위에서 그죠? 구름 위에서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인자가 그 심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32절부터 33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전 파괴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성전 파괴 때가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를 보통 40년에 70년 사이로 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멸망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성전 파괴로 볼 수 있는 징조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그죠? 성전 파괴는 누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참 백성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피해를 입지 말라는 거죠. 이 전쟁은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숨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산으로 피해라는 거죠. 그래 지금 산으로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피해라는 거죠. 자, 그런데 36절, 제가 이 34절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이제 예수 성전 파괴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세상 끝에 대한 교훈입니다.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또 그죠? 24장 아까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36절부터 46절까지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표현을 했죠. 이것들 그죠? 제자들이 이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들에 대한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마다 이 모든 일들, 33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로 복수로 계속해서 대답을 하셨다가 36절에 와서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 전격적으로 바뀌는 거죠. 36절에는 어떻게, 그러나 그날과 그때, 이건 단수로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날은 헬라어로 헤메라고요, 그때는 호라라는 거거든요. 그날과 그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헤메라 호라가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보면 앞에 대답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 모든 복수를 사용했다가 이제 36절부터는 뒷 질문에 대한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철저하게 단수로 헤메라 호라로 가는 거죠. 단수의 날들과 복수의 날들이 구분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사실 설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문법 체계에서는 이제 그게 안 드러나니까. 근데 사실 이제 36절을 딱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에 요 앞에 지금 한 이야기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걸 좀 신성모독이 되는데 정신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정하고 방금 전에 앞에서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날을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설명을 쭉 이해를 하신다면 거기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설명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이 구약에 대한 정통 지식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그게 뭘 인지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한 질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기를 말씀하시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죠.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가지죠. 그죠?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징조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들이 종말에 대한 징조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때도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자가 종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어긋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또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함을 깨달아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을 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가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중간에 나와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 종말에 대한 징조는 없고 그때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걸 원칙으로 봐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성경은요. 그럼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죠? 저는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서 나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걸 찾아내려고 저 그리스도가 누군가 교황인가 이제 지금 미국에 트럼프 나타났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트럼프 뭐 어떻게 해서 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떤 이제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거만함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제거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 만연된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 돈, 경제, 미디어 이런 걸 다 잡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악의 축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그냥 한 부분이고, 저는 조금 더 확장되게 해석을 하는 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과 죄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걸 유대인의 한켠으로 책임으로 돌리죠?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걸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조종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모르죠. 그 사람들이 파는 음란물들을 사고, 그 사람들이 파는 상품들을 또 사먹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고, 그걸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욕망에 의해서 미사일도 사고 핵도 사서 터뜨리고 해놓고는 그쪽으로 책임을 다 돌리고,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 프리메이슨이 잘못이라고 지금 몰아져 가거든요. 어때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우리라고 해요 자꾸. 그리고 한켠에 또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2017년 4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유대인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유대에 사는 사람이 850만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200만 명이 안 돼요. 올해도 지금 6명이나 노벨상에 유대인이 나왔다고 사람들은 쓰잖아요. 유대인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 착각하는데 전부 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교육 때문에, 교육열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산다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2017년도 4월에 통계청에서 그 권창걸 교수님인가, 웨스트민스터 외신의 히브리어 교육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유대에 오래 사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글을 내신 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00만 명이 안 돼요. 850만 중에서도요. 200만 명 중에서도 50%가 안 돼요.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 종교교육. 나머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전부 다.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이. 근데 우리는 850만 명들이 유대인 종교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 중에 세계의 0.2%에 달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200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다 여기에서도 종교교육을 받는 사람이 50%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50%도 굉장히 편협하잖아요. 베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안 나와요. 또 고기 안에 갇혀있어요. 그럼 지금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교육을 받아서 지성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군요. 근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도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다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우리만 명칭을 유대인으로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그럼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딜레마예요. 사실은 여기 50%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들 이 사람들이 종교교육에 의해서 굉장한 교육을 받고 그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잘못된 생각 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구원하기에 Back to Jerusalem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물론 여기 외신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000 정도가 지금 예수님 믿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이분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계속 거기에 대해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의도가 다른 거, 종말을 당기기 위해서 Back to Jerusalem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Back to Jerusalem이겠죠. 결국은 예고는 없어요.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거죠. 징조는 없대요. 노아의 때를 그러면서 먼저 밝히시잖아요. 3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깨어날 것이다.
불시에, 그러니까 성전 파괴 때는 경고가 주어져서 인식될 만한 징조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불시의 때를 맞이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불시의 때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특징을 염두하고 끊임없이 깨어있으므로 그 때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는 초점이 뭡니까? 사람들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뭐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노아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홍수의 때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냥 버티고 갔잖아요. 100년 동안 그냥 짓고 있었잖아요. 한번 말씀하시고 100년 동안 안 나타나셨거든요. 문 닫을 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무단하게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판타지로 그 노아의 그 홍수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이게 판타지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가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던 게, 말씀을 안 하시죠. 한번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실제로 1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죠. 아, 이건 이 작가가 정확하게 성경을 바꾸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환상으로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명백하게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말씀이 없으신 거죠. 결국은 노아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유일한 태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모르는 게 어느 정도로 모릅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죠? 아, 이게 멸망의 징조인지 모르고 가는 거죠. 어느 정도였나? 40절에 보면 그때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지금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밭에 남자가 일하러 나가잖아요. 나갔다는, 회사 출근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오후에 멸망할 거다 이러면 출근하겠습니까? 아침에 일단 진집사님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안 해요. 전부 다 모르니까 나갔다는 거죠. 지금 맷돌은 여자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맷돌은 저녁에 뭐하러 갈죠? 밥 차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우리가 하도 시간이 지나놓으니까 우리 이제 맷돌 안 갈잖아요. 이 지금 밥 차린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밥상 차리기 전에 하나는 들림을 받는데 밥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안 차려요. 종말에 대한 징조는 전혀 모른 채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그 다급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찾으려고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걸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가 간에 찾아가 뭐 하시게요? 그때부터 바르게 살게요. 핵심이 그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못을 한 번 더 박으시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지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옵니까? 안 하고 옵니까? 안 하고 오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리 실컷 이야기하셔도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금방 눈 떼고 나서는 아, 저 그리스도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뭔가 시작됐다. 유대인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3차 대전으로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요 사이클에 의해서, 요 사이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945년 해방 맞고 전쟁 끝나고 53년 6.25 일어나고 전쟁 끝나고 난 이후로 이제 한 60년 정도 흘렀잖아요. 이 사이클이 우리 사이클도 오지 않았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은 자주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김정은이라는 막대기를 만지작거리신다는 느낌도 많이, 우린 그걸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저는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말고도 신실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다, 조금 더 가겠구나.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중에 속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보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사이클보다 지금 더 깊은 사이클이 어느 쪽이죠?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훨씬 이게 오래됐어요. 감사 만족 없어요. 미국이 한 해 3년에 한 번씩 9.11 테러가 일어난다고 며칠 전 인터넷 기사에 떴대요. 3년에 한 번씩 9.11 테러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이상으로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약물 중독으로 죽는다고. 워낙 이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해 놓으니까 이제 만족을 약물에서 찾으시다가 약물 중독으로 한 해에 수만 명이 죽더라고요. 갈 때까지 갔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피 흘린 순교자가 많은 그 땅을 하나님 그대로 두실까요? 절대 안 두세요. 흔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클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죠? 그쪽은 몇백 년인데 우리는 지금, 맞죠? 일단 2차 대전 끝나고 히틀러 끝나고 난 이후로는 큰 전쟁은 없잖아요. 대규모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치면 우리나 저거나 뭐 거의 비슷한데 그쪽이 조금 더 위험한 건데, 근데 그쪽 땅에 지금 뭐 기근, 화재, 지진, 살인 뭐 무수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의 땅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 지진 한번 일어나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각성운동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아파트 한 두 채만 무너지면 거의 회개하고 다 돌아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때리거나 겁주고 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일을 안 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날 마지막에 그냥 데리고 가시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다가올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 정확하게 판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맞잖아요. 아파트 한 채 무너지면 우리 새벽기도 다 나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구분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편하면요 구분이 정확하게 돼요. 누가 예수 믿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에 힘쓰는 사람인지, 깨어있으려고 항상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지. 지금 흘러가는 어떤 배경이나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를 계속 설명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24장과 25장의 어떤 분위기, 이것만 알면 사실 읽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조금 이해하셨다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25장, 24장 남은 부분 조금 더 정리하고 25장 첫 번째 비유로 들어가기로. 비유 하나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좀 하고 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쉬워요. 예, 구약을 안 하면 결국은 복음서를 들어가서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이해를 못한 채로 계속 진도만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결국은 기반이 되어야 복음서나 묵시록 같은 경우는 앞에 묵시록하고 그대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선지서를 공부하면 뒤에 계시록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실 때, 아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약을 찬찬히 잘 짚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25장 계속 설명할 거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고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만들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깨어있는 삶 살기를 권면하시며 또 그 가운데 머물며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시냇가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